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의 재발견인데 재림 하면은 무엇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재림, 지구가 멸망하고 뭐 불바다가 되는 그런 무슨 심판의 날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흰옷 입고 모여서 통곡하는 뭐 시한부 종말론 그러한 그림도 떠올리는 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나와는 상관없는 막연한 어떤 일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금 뉴질랜드에 상륙한 사이클론 때문에 전 국민이 매우 긴장했고 여기까지 계속 뉴스에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태풍의 이름이 바야누인데 통화어로 물에 젖다, 물에 잠기다 이 제목을 보고 야 이거 뭐야 개인적으로도 긴장을 해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예배처소 커뮤니티 홀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이클론 바야누로 말미암아서 혹시 이 처소가 비상대피소로 전환될 수도 있다 알고 있으라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걱정을 해드렸습니다. 그샘 비와 바람은 우리 삶의 터전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제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걱정을 안 하려고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그런 일이 우리의 삶을 터전을 흔드는 완전히 바꿔놓는 그 일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주님의 재림 또한 그러합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사이클론은 다가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감정이 두려움일 거예요. 두려움.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두려움보다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순간임을, 사건임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시고, 그래서 지난주를 우리 부활절 예배로 드렸잖아요.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부활하세요. 자, 그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는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양한 장소,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40일간 지상에 머무르세요. 한 번은 500명이 모인 장소에 한꺼번에 그들에게 드러내시기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봐주십시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AD 30년, 주후 30년에 일어났고요.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에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부활을 목격할 당시에 20, 30대였던 청년들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는 40, 50대 장년이 되었어요. 2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다시 사셨음을 증언하셨어요. 이제 부활 후에, 부활 후 며칠 동안 지상에 있었다고요? 40일간. 40일 가운데 마지막 날입니다. 40일째 되던 날 하늘로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장소는요. 예루살렘 근처의 감람산입니다. 반드시 이 명칭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실 때 첫 번째 접촉하는 곳은 바로 이곳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믿거나 재림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채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림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제자들이 마지막 보는 그 장소는 예루살렘 인근의 감람산이다.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120명에 가까운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있는 뭐 마가 다락방에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들이 보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몸이 같이 감람산이라는 그 땅 위에 서 있다가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이 10절인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세히 쳐다보다라는 아테네 있죠. 이거는요, 눈을 떼지 못하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게임할 때 헤드폰을 끼고 마우스를 쥐고 그곳에 다음 무기를 가지고 저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눈을 떼지 못하고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가 아테네 있어요. 눈을 떼지 못하고 두려지게 응시하는 것. 올라온 감격입니다. 같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오르시는 거예요. 천천히. 제자들이 앞에 전개된 광경에 압도된 채 마치 하늘에서 거룩한 손이 이 예수님의 몸을 잡아당기듯이 장엄한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휙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이렇게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육안으로 추적할 정도의 속도로 점진적인 상승을 하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를 가리기 전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그 모습이 작아지는 것을 끝까지 목격합니다.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그 찰나에 갑자기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여러분 혹시 헤드폰 끼고 근데 음악을 듣고 있는데 특히 뭐 공포영화를 본다든지 근데 뒤에서 어깨를 툭 치워요. 아주 기절합니다. 바로 그 비슷한 거예요. 하늘을 두려지게 응시하고 있는데 어느 틈에 제자들 곁에 천상의 존재가, 시공을 초월해서 천상의 존재들이 갑자기 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은 그 성경에 표시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두 눈을 뜨고 그분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심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구약 성경에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것을 풀어서 확장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이 왜 틀렸는지, 왜 오류가 있는지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신 재림의 방식은 지금 본 그대로 똑같이 오실 것이에요. 비밀스럽게 어디에 오셨다든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누구에게 보였다든지 그것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한국의 계룡산에 천만에요. 아닙니다. 한국에 교회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 먼저 오실 것이다. 아니에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로 이곳이 가장 먼저. 나중에 스가랴서를 잠시 다루면서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재림 역시 모든 인류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에요. 여기 오시리라에 사용된 헬라어가 엘루세타인데, 엘루세타. 어쩌면 그럴 것이다 추측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이 문장을 쓰면은 사건의 발생을 100% 보장할 때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그런 신적인 확정성, divine certainty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4, 5일 전에 지금 이 태풍 이름이 바야흐인데 오클랜드에 이러한 태풍이 불어닥칠 것이니 큰 피해를 예상하세요. 그래서 어제 경보음이 크게 울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 상륙 중인 사이클론 바야흐가 기상 조건에 따라 경로를 바꿀 수도 있구나. 그런데 주님의 여기서 말씀하신 엘루세타인은요, 우주적인 변수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박혀있는 어떤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헬라어 공부하면 그걸 파싱이라고 그러는데, 풀어서 동사가 주어가 무엇인지 수동태인지 뭐 능동태인지 그것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미래 직설법 3인칭 단수 능동의 의미를 지닌 중간태. 그게 이제 지금도 생각납니다만 디포넌트라는 말을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디포넌트, 능동의 의미를 가진 중간태. 그때 뭐 저는 영어도 그렇게 능통하지 않는데다가 미국 교수님이 그걸 설명을 하니까 이 개념 자체도 어려운데, 그래서 디포넌트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친구들한테 묻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디포넌트, 능동의 의미를 가진 중간태 엘루세타인은요, 주어가 행동의 결과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주어가 스스로 그 일을 수행함을 강조해요. 그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 못해 오시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분 스스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달려오신다는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유대의 결혼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혼하고 집을 마련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 먼 길을 달려오는 신령의 그 주도적인 발걸음, 엘루세타.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발길을 대셨던 그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르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그 구름을, 공간을 뚫고 우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그분은 어디에 가장 먼저 발을 딛게 될까? 감람산입니다. 성경은 귀중한 진짜 보석이에요. 진짜 보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짜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감람산이라는, 감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 여러분, 아무리 짝퉁이 많지만 석탄 덩어리 짝퉁 보셨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짝퉁이 있어요. 피지 달러 짝퉁을 보셨어요? 위조 지폐? 근데 US 달러 100불짜리 위조 지폐는 북한에도 만들고 어디도 만들고 많이 있거든요. 왜? 가장 통용, 상업승기 큰 커런시이기 때문에. 진짜에 대한 전쟁,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안전벨트를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때 그분은 어디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디실까? 감람산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이 가슴 벅찬 우주의 이 서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있는 이 6절을 설명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스가랴서 14장에 한 번도 주목하지 않은 채 이 땅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우리 세대 가운데서도.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 스가랴서 14장 전체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아주 분명하게 미래적인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구유에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주님의 초림에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왔어야 그분을 대입해 보면 바로 이야기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그가 누굴까요? 성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를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짐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흉터난 발. 모든 천상의 존재들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상처 없는 몸이 될 것입니다. 흉터 없는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고 당해서 어떤 뭐 뒤틀려진 그러한 신체가 온전함을 잊게 된 부활의 몸, 영원한 몸을 잊게 될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유일하게 흉터가 남도록 승리되신 분 예수님께서, 즉 만왕의 왕께서 그 발걸음으로 지상에 바로 이곳에 닿을 것입니다.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랬는데 창조주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요. 시편을 보시면 이 하늘과 땅은 그분의 창조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면 진동이라든지 뒤틀림이라든지 뭔가 우리도 왜 보통 막 재밌게 대화하고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인물이 나타나면 갑자기 그 태도가 변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에 벌벌 뜨는 진동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그분을 호위하는 영광스러운 하늘 군대, 그리고 먼저 잠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장렬한 그런 행진을 할 거라는 거죠.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 7절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2500년 전에 쓰여진 이스라엘서 14장 6, 7절 이 말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 아주 특이한 현상을 동반한 천체 법칙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발하시는 찬란한 쉐키나 임재의 영광의 빛이에요. 온 우주의 어둠을 단숨에 그러한 찢어버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금은 소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8, 9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기 여러분 8절에 나오는 동해가 동해로 지칭했던 그곳이 지금 어디예요? 혹시 동해? 목사님 일본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동해. 이스라엘 중심의 동해. 사해를 말해요. 사해. 사해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죽은 해, Dead Sea라고 부르잖아요. 죽은 바다. 재림의 주님께서 감람산에 발을 내디디실 때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지형이 변화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같이 가장 높은 산들이 낮아져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사야 2장이죠.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가장 높아져 그런 지형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중심에 예루살렘 그 중심에서 실제적인 물이 터져나와요. 동해로 흐릅니다. 동해바다. 죽은 바다로 알려진 사해의 생수의 물줄기가 닿아요. 그리고 사해는 살아있는 바다로 수생됩니다. 에스겔서를 뒷부분을 정독해서 읽지 않은 분들은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문자적으로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지금은 누가 왕이에요? 뭐 때로는 뭐 돈이 왕노릇도 하고 권력이 왕노릇도 하고 심지어 사이클론 같은 대자연의 공포가 우리에게 왕노릇함도 하고 무엇보다도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세상의 왕으로 군림한다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요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진정한 왕으로 인정되시는 다른 신의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철저히 건절되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며 경배하는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지금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위대한 스승, 뭐 위대한 인물 4명 이렇게 들어가죠. 뭐 소크라테스, 공자 이렇게 그 반열에 그 중에 하나로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재림의 날 이 이름은 온 우주를 진동시키는 유일한 이름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은 그 뭐 태풍도 들어가 있고 질병도 들어가 있고 어떤 사망 건세도 홀로 하나이신 주님 앞에 굴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박 집사님이 그 커뮤니티 측에서 온 연락을 저한테 보내주었을 때 우리 교회 처소가 사이클론 때문에 대피소로 쓰일 수 있으니 알고 계십시오 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대피소 미래의 불확실에 두려워하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만이 성경적인 진리를 믿는 교회만이 진짜 왕이 오고 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두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웠던 그 영혼들을 감사 안고 위안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 저 네덜란드에서 신학할 때 교통사고를 차량 사고가 있었어요. 안에는 네덜란드는 한국하고 같은 운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운전대가 왼쪽에 있고 이제 아내가 조수석에 앉고 뒤에 여자 선교사님하고 이제 다니엘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저를 안내하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지금 좌회전하면 돼요. 그 말만 듣고 비가 막 오고 있는데 운전자인 저가 책임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주위를 살피고 다음에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계속 이 선교사님이 좌회전하세요. 우회전 그 순종을 해왔단 말이에요. 운전대를 꺾었어요. 뒤에서 랜드로버가 이렇게 전속력으로 오다가 차를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통 순경이 와가지고 당신 50cm만 뒤로 그 차가 받았으면은 여기 있는 네 사람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토탈 로스가 되고 막 앞에 있는 엔진이 우그러지고 그 카세트 테이프 이게 있는 게 막 튀어나오고 운전대가 뒤틀리고 다니엘이 그 유리집 앞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나고 막 이런 그런 형식이었어요. 저도 지금 왼쪽 팔을 이제 뻗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그때가 뭐 불과 30년 전인데 이게 조금 불편을 느꼈어요.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살았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보았는데 우리를 친 그 여자가 운전하던 그 랜드로버 그 보니까 앞에 가요. 제가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한 네덜란드인 여자분 한 40대 50대 그분이 차 밖에 나와서 막 부들부들 떨는데 사람이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걸 제가 처음 봤어요. 피해자는 저예요, 저. 저가 막 그렇게 그 해야 되는데 이 분이 마치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온 것처럼 진정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전벨트에 훅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 통증이 엄청나게 나는데 이상한 기현상을 보니까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갔다가 가지고 아 괜찮다 괜찮다 우리 괜찮다 차 이게 보험 처리하면 되고 아 괜찮다 괜찮다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힘센 것처럼 보여요. 세상을 운행하는 방식, 뭐 AI 전부 다 보니까 뭐 조선대 전쟁.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데스티니, 영원한 진실에 대한 메시지, 복된 소식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꿀리지 마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만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이 오클랜드를 비켜가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질랜드 근처에 머무르고 있는 사이클 바이아누 완전히 세력을 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손을 써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신령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는 그런 은혜를 각인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